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주께서 친히 주신 복된 말씀 복음서의 한 부분을 또 조금 해석하며 그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힘을 얻어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제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을 주셔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주셔서 전하며 받으며 또 마음에 새기며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즐거이 전하며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들, 재림의 징조들, 열 가지의 징조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관계해서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 성전이 돌로 지어진 성전인가 보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 파괴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 위에 감람산이라는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온 조용이 같은 말이죠. 조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그래서 감람산 교훈 감람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감람산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을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굉장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성전이 부서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런 파괴를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 시기와 또 주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이제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 징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 성전도 멸망하겠죠. 파괴되겠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자가 돌아서는 뭐 성곽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루살렘 성의 핵심인 성전을 부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종말의 그림자로 보입니다. 매튜 폴이라는 유명한 주석가 17세기 주석가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제 책상에도 제일 중앙에 꽂혀놓고 참고하는 첫 번째 책인 매튜 폴은 우리 홈페이지에 그 주석을 다 올려놨습니다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종말 징조들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그 역사책들을 그가 인용하면서 근거해서 그런 이제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말은 속여서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상을 갖게 하는 걸 미혹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미혹해 하리라.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과 결부에서 주님은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열 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시대 말기에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아, 벌써 사도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요한 2서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사도시대부터 벌써 이단의 활동이 활발했구나.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 때뿐 아니라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까 매튜 풀 주석가의 말을 언급했지만은 교회 역사상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보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그런데 오늘 주의 예언의 말씀은 재림 직전에 징조로 말씀하셨으니까 재림 직전에 최종적으로 큰 미혹과 교회들의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죠. 많은 목사들이 나타나겠구나. 이게 정말 징조로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들이 다 목사가 아니겠구나. 물론 그렇다고 목사들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존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태도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된 목사들도 있겠구나. 그 얘기입니다. 있겠구나. 그렇게 알고 분별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단은 기독교 근본 교리들로부터 탈선된 견해, 또 그런 견해를 취하는 인물이나 집단을 우리가 이단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근본 교리들, 지엽적인 어떤 작은 문제 가지고 탈선한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여기지 않,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심지어 교파들의 차이 문제까지도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죠. 교파가 다르다고 상대를 이단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초교파적인 심정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근본주의자들도 초교파 심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 그레이션 메이첸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런 정신을 보입니다. 역사상 로마 천주교회, 그러나 근본 교리에서 이탈한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매우 거대한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들도 열심히 전도하더군요. 길거리에서 깨어라, 파수대 같은 이런 잡지를 놓고 거기서 전도하는 내의 모습을 최근에도 봤는데, 안식교, 이것은 세계적인 이단 종파들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세력이 꽤 크죠. 거대한과 그 광고들을 대단하게 하고 그러더군요.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를 우리 한국에서 신천지가 교회들을 많이 어지럽히고 그들은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살살 꼬여내거나 교회 전체를 그냥 신천지로 끌어가는 그런 교묘한 작정들을 머리가 좋은지 이단들이 그런 연구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가는 그런 건 짓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짓을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가장 큰 미혹은 제가 늘 현대교회 문제에서 말한 큰 미혹은 자유주의 신학과 그리고 또 큰 미혹이라고 보이는 아주 현실적으로 오늘 부닥쳐오는 교계에 닥친 큰 미혹이 은사주의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 이것이 오늘 현 시점에 그 외에 많은 문제도 있겠지만은 큰 문제가 그 두 문제일 것 같다. 자유주의 신학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의 신적권이 무엇성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육신 부정하고 속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또 승천 부정하고 재림 부정하고 그러면은 진짜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런 이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주교도 부정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성경도 믿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고 예수님의 속죄도 믿고 부활도 믿고 또 아마 재림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천주교는 다 믿는데 천주교의 문제는 믿지 말아야 될 걸 더 많이 믿어요. 마리아도 믿고 또 미사도 믿고 또 연옥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는 그래서 이단이지만은 자유주의는 천주교와 심지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것조차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보다도 더 이단이죠 자유주의가. 그런데 이런 이단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사람들이 인식 못하고 그냥 우리는 장로교 다니면 다 좋은 게 아니라 장로교 속에 자유주의 장로교가 있다는 말이죠. 감리교는 많은 감리교가 자유화되어버렸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교회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이단이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 자유주의 신학이 온 교회를 덮쳐서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계의 절반 이상을 지금 잠입했다. 자유주의가 장악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죠. 우리나라만 반반 보수 세력이 좀 있는 것이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만 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건 다 자유주의입니다. 거기에 보수적인 교회는 뭐 많아야 우리 장로교 같은 데 PCA 교회 해봐야 글쎄 2,000개, 3,000개 넘어가겠는가요? 그러나 PCUSA 자유주의 교단은 만 교회 이상이 되니까 확실히 교세가 거기 가면 뭐 무슨 정통 장로교 OPC 성경 장로교 그 몇백 교회 되질 않아요. 몇백 교회 아마 2,300 되겠는지 3,400까지 되겠는지 성경 장로교도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 가면은 그런 장로교 그런 장로교가 있나 아마 모르는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래도 합동이니 고신이니 아직 한 절반쯤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으니까 꽤 보수적인 것이 있다. 너무 그런 얘기지만 할 시간이 없지만 은사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은사주의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회 뭐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간에 보수적인 교회들을 막론하고 은사주의는 다 덮쳐왔어요.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다. 심지어 합동 측의 총회장도 은사주의적인 인물이 총회장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 제가 여러분 했습니다. 이런 시대니까 은사주의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난리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두 번째 징조는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두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20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적 전쟁을 우리가 세계대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말하는 것은 2000년 우리가 지금 이 신약교회의 역사를 털쳐서, 아니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전쟁은 없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전부 무기들이 발달해서 점점 1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핵폭탄으로 끝냈으니까 비로소 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전쟁의 역사죠. 매우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군인들만 약 천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또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은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약 1700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셀 수 없이 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지금 세계는 핵전쟁이 될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과 공포 아래 있어서, 그래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염려하면서 비핵 비확산을 했는데, 핵을 자꾸 확산시키면 안 된다. 물론 몇몇 핵을 가진 5개 나라만 우리 외에 더 확산하지 말자, 그렇게 보면 아주 이기적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꼭 볼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기적이라고 그러면 다 너도 나도 핵 만들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언젠가는 이 세계가 핵으로 망하게 되니까 지도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비확산 NPT니 하는 그런 걸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있는 핵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 없앤다고 누가 다 없애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갖고 있으면, 한 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까, 있는 것을 없앨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그런 핵전쟁의 위험과 두려움이 인류에게 있는 것이 현 시점, 현 주소입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처처의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과, 전통 본문에는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말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세 번째 징조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온 세계에 기근으로 죽는 자들이 많았다. 그것을 우리가 그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요새는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검색만 해보면은 다 자료들이 뜰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약 7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이것이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세계은행의 1995년에 한 보도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더 할지 모르겠죠. 약 매일 7억 명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다. 또 네 번째 징조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역사상 종종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그런 전염병, 스페인 독감이니 무슨 패스트니 그런 전염병 얘기들을 하면 그것도 다 요새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죠. 오늘날 특별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성에 있기 전까지 성도덕의 문란과 특히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병은 잘 알려져 있는, 인류가 가장 염려하는 전염병이죠. 에이즈. 아직 치료약이 없다고 알고 있는 병이죠. 다 치료약이 있는데 에이즈는 치료약이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고, 이것이 인류의 멸망에 결국은 기여할 것 같다, 그렇게 염려하는 전염병이죠. 또 우리가 방금 경험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2023년 5월 현재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는 6억 8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었고, 물론 감염됐다 많이 대부분 해제됐지만 감염이 어떤 6억 8천만 명이 이상 되었고 68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1%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엄청 많은 68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다섯 번째 징조는 지진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큰 지진, 지진의 위력은 정말 크죠. 큰 지진의 위력은 TNT, 강력한 폭약을 우리가 TNT 그러죠.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러죠. 그런 TNT 폭약, 1억 8천만 톤의 폭약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1억 8천만 톤이 얼마나 큰 위력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1억 8천만 톤의 TNT, 아마 큰 산을 아마 부숴버리기도 남는 정도의 그런 위력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세계 최초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만 배의 위력이라고 하니까 원자폭탄의 그 하나로 아마 몇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만 배의 위력이라면, 와, 그것은 지진이 정차 참 무서운 것이로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지구의 지각판을 하나님이 조금 흔드시는 것이 지진 아닙니까? 와, 그렇게 하나님 흔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조금 움직이면은 우리가 큰일 나겠습니다. 무서운 거죠. 1억 8천만 톤의 그런 위력을 가진다. 20세기에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이 28개 이상, 그중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도 2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20세기. 그래서 제가 종말의 징조다. 우리 20세기,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20세기, 지금 21세기지만은 이것은 20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전쟁, 기근, 또 전염병, 그리고 지진, 이런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된 것 같다. 된 것 같다. 9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섯 번째 징조는 핍박이라는 우리가 말로 요약할 수 있죠. 초대교회 때의 로마 황제,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은 핍박자들이었죠. 무서운 핍박들, 대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어요. 피의 역사예요. 아마 공산주의가 1억 명을 이제까지 죽였다 통계가 그러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마 천주교일 겁니다. 천주교의 핍박해의 역사는, 천주교가 사람들을, 많은 신자들이나 일반인들을 죽인 역사가 몇 천만 명이 될 것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무슨 그런 핍박자이죠. 20세기 초 우리 조상들은 일본 통치 시대에 신사 참배 강요로 많은 죽임을 당했고,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북한 공산당의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동무 반동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딱 쏴서 죽이는 것을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그런 공산당, 거기에 무슨 합법적인 이유나 타당한 것이 없이 죽여 그러면은 무슨 뭐 고사포인가 뭐로 그냥 다 친척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독재 시대를, 독재자,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싫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할 말 있으면 말로 해봐. 토론하고 이유를 대고, 정당하면 법이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사형법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할 말 있으면 법으로 하지. 그렇게 동무 반동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죽이는 그런 것이 인간 사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근사하지만은 무슨 뭐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잘 살자, 잘 사는 사회 만든 적도 없거니와 되지도 않는 이론이지만은 그 이론을 근사하게 걸어놓고 하는 짓이, 독재를 하고 그런 악한 일을 악랄하게 1억 명을 죽이는 것은 악마의 체계, 악마의 사상 체계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이 기독교인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기독교인 치고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건 잘못된 사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기독교인은 그런 사상 가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물주의 사상 가지면 되겠는가? 그건 ABC를 모르는 사람이지. 좌파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 자, 여기에 그러나 이제 재림 직전에 세계적 독재자 혹은 독재국가의 출현으로 이 예언이, 핍박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때 진실한 성도들,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큰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핍박의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참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경험했죠. 공산체에서 경험하고 자기 교인이 목사를 친구해서 잡아가게 하고 그렇게 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공산주의 그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11절을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일곱 번째 징조는 배교입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을 했지만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교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 봐야 우리가 거기에 동하지 않으면 배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이 일어나서 모든 교회들이 변질이 돼버린다. 많은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변질돼버리면 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형식적 교인들이 참신앙을 배반하고 변절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재림 직전의 징조로 중요한 징조가 배교, 아포스타시라는 배교, 즉 배도라는 일이 있다. 과거의 천주교회가 바른 신앙을 배반하고 멀리 이탈했었고 아직도 그러하죠.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가 많은 사람들을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시대에 기독교계를 배교시키는 근본 원동력은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많이 배교시켰고 은사주의는 같이 합작해서 교회를 이제는 완전히 배교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여덟 번째 징조는 불법이 성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말세 교회의 문제는 교리적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다. 교회들 안에 불법과 부도덕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밝히 교훈된 바를 저버리고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울 때부터 성경 이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가 죄가 아니다. 미국에서 낙태 허용을 대법원이 결정했지만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되는지 몰라도 결정했지만 70년대 벌써. 그러나 미 감리교회는 그보다 훨씬 몇 년 전에, 예, 그보다 1, 2년 아마 전에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감리교가 먼저 앞장섰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 지경이다. 예, 낙태 합법화를 교회가 먼저, 세상보다 먼저 갖고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 주례를 하고 교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이 말하는데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법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다른 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아홉 번째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교회들이 부패할 때 참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 번째 징조는 세계의 복음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세계의 복음화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 그 말입니다. 온 세계가 다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온 세계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100년 전에 복음이 비로소 아시아의 동쪽 끝부분인 한국에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또 세계 복음화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심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15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죠. 이 예언은 사실 역사적으로 주전 167년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4세 일명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울 것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그 예언이라고 보고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다고 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주의 재림의 징조로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하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후 66년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주후 70년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죠. 70년 예루살렘을 다시 다 정복했을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 사건이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이루어졌고 또 주의 재림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예언은 그렇게 이해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예언에도 저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재림의 때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재림 직전에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듯이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요단 건너편 베레아 지방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베레아 지방 북쪽에 펠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펠라로 도피했다고 증가합니다. 또 주께서는 집안의 물건이나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재난이 급속함으로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고 급히 피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주의 교훈도 있죠. 19절 보십시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을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큰 환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정도가 일곱 인보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일곱 대접은 극심한 재앙임을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을 감하실 것이다. 오늘 표현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날을 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그 환난의 기간을 3년 반, 3년 반이란 말이 11장 2절, 12장 6절, 13장 5절에 몇 번 나오죠. 그것은 문자적 3년 반일지는 몰라도 그 기간은 제한되고 짧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택자들 곧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 그럴 것이다.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할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그런 표현도 있죠. 황충재앙 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환난이 있지만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을 해하는 진노를 내리는 그런 환난은 아닐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이거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다시 강조하시면서 이번에는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미혹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재림 직전에 중요한 징조로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거짓된 기적주의가 징조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거짓된 기적주의가 재림 직전의 징조로 유행할 것이다. 그 근원은 사탄이고 그 대상과 진짜 피해자는 진리를 거부한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거짓된 것이 거짓된 기적주의가 그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오더라도 분별하고 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하고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번개같이 온 세상에 동시에 알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지만 오늘날 참된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여기에 지금 말씀해서는 열 가지의 징조, 미혹이 있고 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배교가 있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종말은 가까워지만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재림 직전의 대환난은 성도들도 참여할 고난의 때이지만 우리도 세상에 사니까 환난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할 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시대를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섭리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잔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순교를 당하겠느냐 하면 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우리는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건강과 연약이 하나님께 있다고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고 셋째로 무엇보다 오늘 징조 중에서 우리는 미혹과 배교를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불신앙과 배교를 조심하고 또 은사주의의 미혹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거짓된 목사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와, 저 목사님 예, 기적을 행한다. 와, 이렇게 하니까 꽉 넘어진다. 요새 그런 목사들 있죠. 신사도주의 하는 목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쫙 넘어지고 안수하면 꽉 넘어지고 옛날에 캐서린 쿨만이나 이런 여자가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혹받지 말고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다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려 할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바른 교리와 바른 생활이다.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바르게 기독교는 바른 교리와 바른 생활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100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쓰러지려고 하고 이상한 거 혹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주의 재림과 천국만 소망해야겠습니다. 로서의 아내처럼 세상 애착을 갖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 보고 빨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그러는데 자꾸 뒤를 왜 돌아봅니까? 아이고 저기 내 집 내 모든 좋은 것들이 저기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놓고 내가 떠나? 그 애착 때문에 결국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죄를 생각하라.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고 세상은 떠나갈 곳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주 말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큰 애착 가지지 말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재림의 징조 열 가지를 좀 살피면서 특별히 배교와 미혹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기억하여 싸우며 또 이 시대에 주님 이제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이 한 번은 불심판을 겪어야 될 세상인데 여기에 착을 두지 말고 천국의 든든한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그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